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셨을 때로부터 지금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 일곱 개의 도시들에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있어서 지금은 도시들이 다 소멸해버리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서머나만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번화한 도시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이즈미르인데요. 이즈미르, 이 도시는 앙카라 그리고 이스탄불과 더불어서 튀르키예의 3대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지난주 우리가 파워엔지데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56km 올라가면 있는 도시였는데요. 외국으로 나아가는 모든 수출이, 배로 나가는 모든 수출이 바로 이 지역의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자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자연경관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한 번은 꼭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관광과 무역의 도시. 그런데 이 도시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도시가 로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로마를 사랑했냐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로마 여신의 신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만들었던 도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머나 지역입니다. 또 주후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전 세계 어디에다가 지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 덕분에 10개의 다른 모든 도시들을 물리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유치한 도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로마홀릭입니다. 로마홀릭에 빠진 도시. 로마를 향한 충성과 로마를 향한 사랑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잘된 부흥의 역사를 가진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로마 홀릭에 빠진 이 불쌍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유적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이 큰 도시 어디에도 서머나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작았고 핍박받아서 하나의 이런 교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성도님들의 집을 성전 삼아 숨어 다니며 옮겨 다니며 예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서머나 교회의 터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킬 힘도 없었고 대성당을 짓거나 기념비를 세울 만큼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사라진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 교회를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오직 칭찬과 격려만으로 이 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진짜 부요함의 비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평가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평가를 이겨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환란, 궁핍, 비방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이런 참혹한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환란과 궁핍과 비방. 우리를 가장 주저앉게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환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들립시스. 이 환란이라는 뜻의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위에 지디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갈리다라는 뜻을, 바위와 바위 사이에 들어가 갈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짠! 네, 챗 GPT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봉숭아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봉숭아물. 제가 8살 때였어요. 제가 시골에 있는 고모님 댁에서 방학을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얼굴은 안 예쁜데 손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왜 웅성거리시죠? 자, 그래서 손톱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손톱이 왜 이렇게 예쁘지? 하고서 봤더니 그 손톱이 봉숭아 물을 들인 손톱이었던 거예요. 얼굴에도 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첫눈이, 근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봉숭아 물이 첫눈이 오는 날까지 손톱에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갖고 있대요. 아멘하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 봉숭아 물 혹시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봉숭아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봉숭아물은 예쁜 봉숭아 꽃을 따서 그거를 이제 돌에다가 놓고 콩콩콩콩 돌로 이렇게 찌우면 얘가 이렇게 즙이 되죠. 꽃이 형체가 없어지고 즙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즙을 이제 손톱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봉숭아물이 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3학년 누나가 뭔가 잘못 알았어요. 저한테 봉숭아 물을 들여준다고 하고 어떻게 했냐면 누나가 순서를 헷갈려서 제 손톱에 봉숭아 꽃을 올리고 돌로 쳤어요. 네, 예. 왜 웃지? 네, 나의 슬픈 일에. 여러분, 저는 예쁜 색깔을 기대했지만 저한테 돌아온 것은 짓눌리는 돌의 무게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저에게 찾아왔죠. 여러분, 이것이 환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놀라서 피했고 이제 누나는 미안하니까 더 안 하고, 그래서 잠시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이제 아무르고 나면 저는 이제 이 환란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머나는 저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그 바위가 서머나를 짓누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가 계속 콩콩콩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고 피가 나고 그런데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오늘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그 환란은 이토록 무겁고 무섭고 외롭고 괴로운 그런 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란만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핍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궁핍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이는 궁핍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페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니아. 페니아는 어떤 뜻이냐? 근근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가난을 말합니다. 내가 저축은 할 수 없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는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페니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궁핍은 그런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푸토케이아인데요. 푸토케이아. 이 단어는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 즉 거린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짓눌리고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정답,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 공동체라고 하는 길드라는 곳에 가입해야 했는데,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매년 모든 서머나의 시민들이 황제의 제단 앞에 가서 서서 그 앞에 분향하고 절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외치면 돼요. 카이사르 큐리오스라고 외치면 됩니다. 카이사르 큐리오스라고 한 번만 외치면 발급되는 증명서였습니다. 로마의 홀릭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말이 카이사르 큐리오스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황제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면 그들은 이 환란을 끝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환란을 당합니다. 여전히 궁핍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큐리오스는, 그들의 주님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무슨 뜻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오늘 바위에 지디겨지듯 살고 오늘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에는 두 개의 길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길드입니다. 서머나 길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길드였습니다. 또 하나의 길드가 있습니다. 이 길드는 유대인의 길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의 길드였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드였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드였습니다. 이들이 궁핍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날 그들은 곧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핍박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환난과 궁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셨다면 로마가 그들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택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보호자라고 여기며 그들은 오늘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비방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이들을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길드를 운영했을까요? 이들은요,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히 로마의 관리들에게 돈을 상납하고 로마의 신전을 짓는 데에다가 돈을 상납하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타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도 절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유대인 공동체를, 길드를 유지해갔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세해를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오늘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사탄이다. 고난에 동참하기 싫어서 돈으로 값을 치른다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타협했다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 너희는 사탄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탄들이 자신이 안전하게 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걸 보니 저들은 테러리스트 될 게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에 불이 나도 아마도 이것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저지른 화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도난당해도 아마도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저지른 테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화살을 타협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온통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받는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탕의 회당이라 불려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온갖 거짓 누명을 뒤집어쓰는 종교적인 압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짓눌려 있는 서머나 교회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반역자라고 말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 평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의 평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선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짓눌리고 찢겨지고 갈려지는 이 상처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이들을 실패자라고 말하고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거린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다른 평가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 처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처음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헌신했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이십니다. 이 세상의 끝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굶주리고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졌지만 이 경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디겨지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이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서머나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길드는 세상을 누가 이끈다고 생각했냐면 돈이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까지도 이미 정복했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선포를 붙들 때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이 고난의 주인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아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지디겨진 나의 상처, 내가 세상으로 받았던 모든 그 평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하신 후에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실상은이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필 때에도 나왔던 단어인데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단순히 벗이 아니라 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가 아니라 끌어놔 같은 단어예요. 끌어놔. 아주 강력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가난하다고 하지만 아니다. 아니, 절대, 네버, 오히려 반대다. 내가 보니 너는 가장 부유한 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칭찬이었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길래 그들이 부유하다고 하는 걸까요?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바위에 지디겨지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에 그들이 오늘 부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소멸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라는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내가 길드라고 하는 곳에는 내가 말 한마디 전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당신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받을 상급의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의 부요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선포하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로마 혼내주마. 이제 너 복받을 거야. 너 이제 고생 끝났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더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용케 피해서라도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곧 잡혀서 옥에 갇힐 거야. 너는 시험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시험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 마귀가 너한테 그럴 거야. 너 환난을 받을 거야. 아마 죽을지도 몰라. 이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너는 더 고난받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아도, 죽어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 큰 고난 앞에서 충성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의 도시 서머나를 향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의 자리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기대하는 것, 누군가를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서머나에게 원하는 것, 너가 죽더라도 계속 충성해라 라는 이것,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은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략. 모략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략.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에게 받은 선물이 바로 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던 것이 바로 이 모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모두 이 모략의 향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향수는요, 으깨져야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오늘 으깨져서 그 향기로움이 드러났던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강하게 남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서머나가 다른 여섯 개 도시와 멀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랑 56km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서머나가 있는데, 56km가 멀어 보이지만 서머나도 항구였고 에베소도 항구여서 100길로 가면 하루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핍박의 도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왜 그 으깨지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뒤집어지는 그 자리를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서머나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왜 도망치지 않고 오늘 뒤집어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로마 홀릭, 돈의 홀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서머나의 그 유대인들, 서머나와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 홀리긴 서머나 교인의 성도님들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지디겨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책망 한마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첫사랑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왕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함께 고난받은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은 기꺼이 오늘 찌디겨지고 으깨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갈 것을, 사랑으로 이 길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들과 함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즈미르에 가서 서머나 교회는 찾지 못하고 딱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였습니다. 노란색 예쁜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사실 오픈 전에 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사진일 것입니다. 신약성경 이후에 순교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주 156년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친구이며 동시에 제자였습니다. 로마가 86세의 노인이 된 폴리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굶주려 날뛰는 맹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때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소. 폴리캅은 이때 불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아서 칼로 찔러 순교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 수 있어도 살지 않는다. 굶주림과 고난을 끝낼 수 있어도 끝내지 않는다. 피할 수 있어도 피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충성을 지켜낸 이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순결했던 교회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으깨지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너 자신을 보호해라. 손해보지 마라.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렇게 부요한 삶, 으깨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으깨짐으로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평가에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선포를 붙들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당신은 세상의 평가에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찾아온 압박 앞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반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